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케빈 맥칼세 미국 하원 의장의 회동에 대응해 타이완 인근 해협에서 무력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8일 타이완을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8일에서 10일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북부, 남부, 타이완 동쪽 해 공역에서 타이완 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경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고 발표하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세이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유착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건 도서관에서 진행된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케빈 맥칼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직 타이완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영토에서 처음 대면한 회동에 이어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의원단 8명이 6일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동부정부는 이날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첫날 실시한 훈련 내용과 군함과 전투기 출격, 병력 출동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중동 지역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USS 플로리다를 파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성명에서 이 잠수함이 7일 중동 지역으로 진입해 임무를 수행 중이며 스웨즈 운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바레인에 주둔한 미국 제5함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티머스 호킨스 5함대 사령관은 이 잠수함은 지상 공격용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54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지역 해상안보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군이 시리아 주둔 부대에 대한 친이란 세력의 드론 공격에 즉각 폭격으로 응수하면서 중동에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의 연합군 기지 시설물이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아 미국인 계약업자 한 명이 숨지고 미군 장병 5명이 다쳤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계속 연장하려면 러시아산 비료 등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7일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뜻을 모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메블리트 차우시올루 터키의 외무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견에서 러시아산 농산물과 비료 수출 장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흑해 곡물 협정 이행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정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협정 체결 당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산 비료 곡물 수출 활성화를 제안했기에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협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에 정직하게 접근할 의사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은 육로나 강으로 운송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차우시올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러시아산 비료 곡물 수출 장애물을 제거해달라는 러시아 측의 요청에 동의했다고 이날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흑해 곡물 협정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기반 시설 파괴로 전력난에 시달리던 우크라이나가 6개월 만에 전력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헤르말 할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부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발전 시설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다며 6개월 만에 전력 수출기를 열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단계는 전력 수출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훼손된 발전 시설 복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주요 전력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발전망 공격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처하자 전력 수출을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발전이 복구돼 전력 공급이 국내 수요를 맞추고 남을 정도로 회복되자 수출 재개에 나선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북 밤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내일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오스트리아의 자랑 프란츠 본 주페,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가 4월에 태어난 클래식 음악 작곡가입니다. 세계 음악계는 이 화사함을 더해가는 봄날 4월에 이들의 유산을 기념하는 다양한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중에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를 주인공으로 한 음악 행사가 미국 곳곳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30의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로 시작합니다. 피아노의 블라디미르 펠츠만,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작품 번호 30의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를 러시아 음악가 블라디미르 펠츠만의 피아노와 주빈 메타가 이끈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꼽는 라흐마니노프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을 아십니까? 러시아 제국 시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후로 러시아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국당인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 자택에서 1943년 3월에 숨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라흐마니노프가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해고요. 지난 3월은 서거한 지 80년이 된 달로 올봄에 열리는 라흐마니노프 작품을 선보이는 공연과 또 연주자들이 이 위대한 음악가의 유산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천재 음악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라흐마니노프도 어릴 때부터 두각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은 17살 때 만들었고요. 교향곡이 24살 즈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연주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난이도와 난해함으로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았던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이 시대를 앞서갔던 음악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라흐마니노프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도에서 한 옥타브를 넘어서 라 건반까지 짚을 수 있는 긴 손가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놀라운 실력과 기교를 갖춘 피아니스트의 등장에 라흐마니노프의 환생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게 된 이력은 그만의 음악 세계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던 낯선 땅 미국에서의 시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7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격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중심에 둔 음악을 디베르티멘토라고 합니다. 유희음악, 여흥음악이라고도 해석하는데요. 궁전에서 열리는 행사나 귀족들이 행사를 열 때 분위기용으로 행사장의 배경음악 정도로 만든 것을 보통 디베르티멘토라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만든 디베르티멘토는 약 20곡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들어보실 작품 번호, 그러니까 쾌헬 번호 136은 16살 때인 1772년에 만든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직설적이고 그 밝은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곡이라는 평가인데요. 이 곡은 단순하게 여흥을 위해서 만든 수준의 음악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예술성을 담은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쾌헬 번호 136의 알레그로 악장입니다.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와 모스크바 비르투오시의 협주로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은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입니다. 배우 줄리아 로버츠, 커스틴 던스트, 줄리아 스타일스 등 헐리우드의 여배우들이 대학 교수와 학생으로 출연했고요. 마이크 누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2003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 미국입니다. 기차를 타고 있는 여교수 캐서린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캐서린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동부의 명문 여자대학 웰즐리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게 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교 행사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기 눌리지 말라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는데요. 교재를 통째로 외운 학생들이 캐서린의 첫 수업부터 말문을 막아버리는데 학생들이 모두 뭉쳐서 서부 여성 캐서린식의 강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캐서린이 다음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여성관과 진취적인 생각 사이에서의 갈등, 여성은 이래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로 논쟁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혼은 여자 인생의 최고 목표이고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며 그래서 결혼한 여성은 가정 문제로 학교를 빠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그런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꿈도 없이 명문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결혼과 남편, 자녀 양육이 우선이라는 학생들에게 자아도 찾아주고 꿈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교재도 나오지 않는 현대미술 작품 앞에 학생들을 세웠습니다. 캐서린의 현장 수업에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반박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리는데요. 캐서린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미술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잠시 꿈을 찾아서 법률대학원에 도전했던 학생이 결혼과 함께 진학을 포기합니다. 결혼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캐서린을 학교 신문에 실어서 비판하는데요. 다음 학기 강의를 못하게 된 캐서린은 학생들이 졸업하는 날 웰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탄 자동차 뒤로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캐서린을 부르면서 따라옵니다. 1950년대 미국의 보수적인 여성상을 담아냈던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현대미술과 현대 여성상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도 잘 담아냈던 영화입니다. 한 주인공이 순종을 강요했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행복해 보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그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영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음악이 담겨있는데요. 웰즐리 대학의 그 역사 깊은 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함께할 클래식 음악을 원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현대음악가 구스타브 홀스트의 모음곡 행성, 작품번호 32의 목성입니다. 쾌락의 전령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의 소프라노 몬세라티 카바예와 미국의 메조 소프라노 셜리 베렛, 또 이탈리아 음악가 안톤 구아다노가 지휘한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아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한 1800년대 이탈리아 작곡가 빈센조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에 나오는 미라 오 노르마, 보세요 오 노르마 들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은 핀란드의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마무리합니다. 교향시 핀란디아로 유명한 시벨리우스가 만든 단 하나의 협주곡이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47번이고요. 바이올린 연주에도 큰 뜻이 있었던 시벨리우스가 그 열정으로 만들었다는 곡입니다.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 영국인 지휘자 사이먼 라틀이 이끈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3악장 알레그로 마 논 탄토를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